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각 나라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말씀이 묵상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 사역의 결실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서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에 말씀의 귀한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생각되는 주제가 있다면 아마도 행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과는 달리 소수의 사람들만이 행복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일생 동안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 나가지만 실제로 그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많은 재물과 정력을 그렇게 행복을 얻고자 사용하지만 정작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와 관계되어 있는 이 주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산상 설교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복의 서론적인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여덟 가지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팔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말한다면 여덟 가지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여덟 번이나 행복, 복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의하신 이 정의만이 가장 완전하고 올바른 견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쓴 많은 책들이 있고 또 행복을 정의하는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마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강연들의 주제가 당신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복에 대한 강연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올바르며 진실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3절부터는 아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보시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붉은 글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러한 그 내용을 표시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어서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지를 정의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왕들을 보면 고대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는 거스릴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말을 왕들이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고 왕들의 말은 곧 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불리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여러 차례 읽어보셨고, 그리고 여기서 정의하는 행복의 정의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 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에 대한 정의만이 진실된 것이고, 다른 모든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들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기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끝마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정의하신 이 행복의 정의를 따라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한결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그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권위와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주님은 결코 거짓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계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행복을 정의하시는 이 5장 말씀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정의하신 이 행복은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미래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정의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독교는 현재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죽음을 앞두신 분들, 또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젊고 어린 나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 중 하나는 오해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알고 계시진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그대로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조금씩 풀어가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지가 않구나 라고 하면서 그 친밀함들이 더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대화가 없는 어떤 사람들끼리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해가 오늘 기독교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사람들은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재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안내하고 실제로 그것을 맛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자주 권면해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저도 올 초에 전기에 대해서 좀 설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조지 휘필드의 그 일기를 제가 읽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로 쓴 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서전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을 맛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속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혀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 행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지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에서 한 사람 또 신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인데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저의 마음을 강타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도전으로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들의, 여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많은 시편은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동굴에서 들판에서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쓴 시편입니다. 왕이 돼서 쓴 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목자였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쓴 시가 대부분인데 저는 이 시편 4편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썼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제가 언급한 이 두 말씀은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한 설교 가운데 끊임없이 언급할 것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들며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맛보았던 그 즐거움, 그들이 맛보았던 그 행복, 하나님 저희에게도 조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의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와 같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행복을 생각해 볼 때에 세상의 물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만의 한 가지는 세상 물질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재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에게 물질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가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들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겠죠. 엄청난 돈을 소유한 재벌,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정치인들,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뭐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뭐 대통령, 뭐 장관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수많은 팬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 젊은 여성들 가운데는 뛰어난 외모와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외모가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는 특정한 병원이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과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불행한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와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미국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모두가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던가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관점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관점이 얼마나 철저하게 상반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것에 모든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급하신 행복의 여덟 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외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덟 가지 중에 하나도 물질이나 외면적인 것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의 행복의 개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신다면 저는 장담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재물을 얻었다고, 명예는 얻었다고, 사회적인 명성은 얻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우상과 같이 생각했던 미국의 팝 가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한 미국의 팝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제가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질은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함 가운데서 인생을 끝마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물질을 쌓아두어서도 불행과 고통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2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로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국제 무역을 통해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는데, 에스겔 27장 25절에 말씀해 보시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국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나라입니다. 외견상 이 나라는 번영의 극치에 올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유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두로는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부와 번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한국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도 아마 기복신앙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많은 설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 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에 하나님의 복을 매치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농사를 지어서 얻게 하십니다.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 땅에 편만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이 내면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축복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마음의 축복이고 또한 내면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 기복신앙은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신약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한 부자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부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성공해서 그 부귀가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해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 그것을 익히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돈을 번 어떤 기업가, 사업가와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추수해서 거둔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할 만큼 창고가 크지 않았습니다. 자기 창고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추수를 했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큰 창고를 지을 계획을 하죠. 그리고 그 창고에 어마어마한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고 또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재물을 마음껏 창고도 다시 헐고 짓고 쌓아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사용하셔서 그 어리석은 한 사람을 소환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밤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다 취하여 갔겠죠. 그가 비전을 가졌고 꿈을 꿨습니다. 훌륭한 은퇴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은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한 번도 실행하기도 전에, 그 은퇴 계획대로 하루도 지내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환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세상 물질은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세상 물질에 두고 있는 한 여러분의 행복은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진리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주리고 목마름 등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이해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5장을 잘못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 마치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문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여덟 가지 나타나는 이 복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애통함. 우리는 본래적으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뭐 학식이 없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자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의 심령이 무한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주리고 목마름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행복. 시편 1편의 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인들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럼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복이 시편 32편에 있죠. 시편 32편에 보면 죄 용서함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표적인 복을 언급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32편도 죄의 용서함,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죽음 이후에는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한 그런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물질의 기만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충분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충분한 물질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은 더 얻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삶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복되다고 여덟 번이나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불행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복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온전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슬릴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말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며 완전한 길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라고 구별하신 이 날에 세상 물질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바쁜 문제 앞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필요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애정을 그곳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이 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맛보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장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남은 가족들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